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12절의 말씀.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다. 너무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죄사함 받게 다 해 주셨다. 예,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받도록 제물을 드려주셨다. 26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려고 그렇게 제물로 죽으셨다. 예. 끝으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되셨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쉬이 잊어버립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립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그냥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항상 살아있다. 네. 첫 때에 불이 항상 살아있도록 감람유를 항상 공급해 주듯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얼마 동안 영원히 사함받기 위하여서 제물로 바쳐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엇이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드느냐 어느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어린아이 같은 것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손의 머리가 잘라졌을 때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리면은 주님 사랑하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귀한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가장 부끄러운 것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신 이 은혜 가슴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크게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불효자식이 되듯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 매일 들으니까 그냥 스쳐가는 그냥 소리로만 지나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뭐 섭섭한 소리는 한번 지나가면 내 마음에 은혜가 돼서 팍 들어와서 마음에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 나무만 보이지 않으면 나무만 보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형벌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 수고했으면은 수고한 대가를 받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삯이 사망이라. 그놈은 형벌밖에 없단 말이야. 형벌밖에 없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지요.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돈 받고 판 죄가 있어요. 팔아버리고 저들은 잊어버렸죠. 그런데 웬걸? 22년이 지난 후에 그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 그대로 요셉은 높은 데 앉아있고 형들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알고 한탄했다 그랬대요. 한탄. 22년 전에 지은 죄가 팍 나타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 죄의 형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구나.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죄는 영원히 따라가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요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음으로 인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는 기록이 창세기 45장 5절에 있습니다. 자, 요셉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 형제들이 다 애굽에 이민 와서 살았어요. 몇 년 살았냐면 17년을 살았어요. 17년을 살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천국에 가죠. 1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도 죽기 전에 유언하는 가운데 이 한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아들 요셉에게 이 말을 꼭 해라. 아비 말이라고 하고 전해주라. 너 형들이 너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다 용서해 주라. 그것을 유언에 남기고 갔어요. 자,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형들이 두려워서 살 수가 있나요? 이때가 39년입니다. 죄를 지은 지가 39년인데 죄는 그대로 죄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서 꼭 이 말을 해라. 총리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 중에 이 말을 했다. 너의 형들의 그 너에게 악한 짓을 한 거 다 용서해 주라고 유언한 것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도 저들이 불안해서 그 형제들이 다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우리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종으로도 종이 될 테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총리의 노예가 될 테니까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말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뭡니까? 죄에 대한 싹시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무서운 형벌이 있다. 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심판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염라대왕이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인,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책이 있고 책들이 있더라. 책에는 생명책, 구원받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이냐면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이 기록되어 있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더라. 그렇게 있대.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낱낱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왜? 그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든 죄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 죄가 너는 이 모든 죄가 다 사하여 졌느니라. 그 혜택 받은 사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받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 사함 받은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자,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 두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바로 내 죄, 나의 모든 죄가 다 지워지기 위해서, 다 삭제하시기 위해서,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사야서 43장 25절 1021페이지 1021페이지입니다. 1021페이지 이사야서 43장 25절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 허물을 도말, 도말이라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 빨간 줄로 줄을 쳐놔도 흔적은 있잖아요. 도말이라는 말은 흔적도 없도록 다 없애버린다. 흔적도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말했다. 흔적도 없이 다 지워진다. 이사야서 44장 22절 44장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형벌을 받아야 한 곳에서 빼내었다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죄를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어느덧 싹 없어지듯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렸다.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러한 청량할 수 없는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아 노래하라 찬양하라.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읽어도 별로잖아요. 굳어져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오. 지나간 사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하면은 마음이 예민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죄 용서 받았다 해도 가만히 있으니 이게 문제래. 항상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되도록 찬송하면은 입술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찬송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막에서 일을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항상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막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아버지와 가까워질수록 두 가지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가 좋고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곳 더 찾아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백 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왕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을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탕감해 죽었으면은 너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도 탕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랬어. 이것이 무언가?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용서 안 받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는 거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 이것이 보답입니다. 보답입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모든 죄 용서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것인가? 사는 가운데 형제로부터 이런 일 저런 일 당했을 때 다 용서해 주라. 그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나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으니 하나님 나의 허물도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자의 보답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청량할 수 있는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형제들에게 사랑함으로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식어지지 않다. 늘 겸손하게 성령의 감동을 늘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바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욱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은혜의 기근을 당하여서 마음이 식고 마음이 굳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